사이언스가 창근 544년이에요. 진흥황때라고도 하고 백제로 얘기하면 백제 성황 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화엄사가 기록에 의하면 약 3,000명의 스님들이 백제에서 이렇게 보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화엄사 창건이 지나서 그러면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3,000명을 백제에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보냈고 그게 신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의 뭐 이런 중심이기도 했지만 가까운데 뭐저 장도 같은 데를 뭐 정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늘 전쟁이 있었던 곳, 뭐 장군이라고 다니까 화살 쏘는 곳, 그게 늘 전쟁터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어떤 신라와 백제의 경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 요충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엄사가 늘 이제 백제 땅이기도 했고 또 신라 땅이기도 했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전쟁사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화엄사가 544년에 이제 창건이 되면서 굉장히 큰 대창이었고, 교육이나 물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백제에서 굉장히 큰 가난이기도 하고, 배울 게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신라로 스님들 3,000명을. 그럼 3,000명이 주석하려고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전에? 그 3,000명을 뭐, 이어주고 재워주고 또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뭐한 500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근데 화엄사가 지금 끼케바 선판까지 다 갖추고 이렇게 말사까지 화엄사 지금 몇개 말사가 있는데 그 말사까지 다 합쳐 본들 한 150명 정도 될까요, 지금? 화엄사 있고 위에 올라가면 뭐 구충함 있고 이쪽에 이제 지장함 있고 그다음에 금장함 있고 미타함 있고 보좌함 있고 청계함 있고 뭐 연계함 있고 쭉 있는데 그게 용해랑까지 있는데 그걸 다 합쳐봐야 뭐 스님들 한 150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대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빵 스님들까지 포함해서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한 1,000명도 넘는 시기에 한 3,000명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러 왔고 실제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대차이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사실이고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노고단 정사까지 올라가는데 비를 안 맞고 갔다 할 정도로 사찰들이 진류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도 사찰터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람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뭐 가람의 역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제 차를 하기 때문에 차와 도장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굉장히 중요시이니까 네, 그런 것들 차에 대한 포커스로만 보자면 화엄사 창건이 되고 연기 스님께서 인도에서 연을 타고 오셨잖아요. 화엄사를 창건하셨고 화엄사 창건하기 이전에 화엄사 이전에 이제 뭐 연기암도 창건을 하시죠. 화엄사 창건 544년이고 연기암 창건 543년이죠. 그다음에 사성암 창건도 543년에 화엄사보다 1년 먼저 창건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동인가 산그 어디죠? 저쪽에 진주 쪽인가? 그쪽에 있는 사찰, 제일 지성이 높다고 하는 사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찰도 이제 연기조사가 창건을 하죠. 그러니까 지리산이 연기조사가 창건한 사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불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화엄사를 창건을 인도에서 열을 타고 오셔서 창건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차씨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인도에서 인도에 차씨를 가져와 가지고 지리산 이쪽에 심어서 지리산이 지금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828년에 그때는 이제 홍덕왕 때예요. 홍덕왕 때인데. 홍덕왕 때 대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당나라하고 그때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됐죠. 544년은 이제 백제신라가 나머지 시대고 660년이 이제 백제가 망하고 이제 669년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데 이제 800그 이후에 828년에 이제 통일신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에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경덕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축하를 해요. 왕이 형제가 그러고 나서 오면서 사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는 기념식실 개념이 있는 거죠. 지금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나무 심잖아요. 뭐 이런 개념으로 그때 당시도 이제 중국 갔는데 차씨를 가져와서 이제 가장 영원하고 신령스러운 것을 심게 되잖아요. 굉장히 귀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지리산 남쪽에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남쪽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많지 않죠. 구례하고 하동 두 군데만 지리산 남쪽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북쪽이죠. 그러니까 뭐 남원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고 뭐 산척도 마찬가지고 함양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향하고 있고 지산 남쪽에 하동하고 이제 구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 지역에다가 차를 그때 왕명으로 심었던 곳이 가장 신령스러운 곳이 자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고 옛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구례 지역에 그 차를 마셨다는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양반들이 이렇게 지리산을 답사하고 지리산 양반들이 답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방한 기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뭐 민간인들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민심을 보기 위한 것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들 자기의 어떤 그런 선비로서의 호방한 기운들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지리산 답사를 참 많이 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산청에 가면 남병철 선생 그거는 이제 그쪽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지리산 천안봉이 있는 보이는 곳에 자기 집을 지어서 후학을 양성하고 살 수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지리산의 기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건 이제 화암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사 쪽이 서로 차에 굉장히 중요한 성지다라고 서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화암사 쪽일 가능성, 그러니까 어디라고 딱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았고 그냥 단지 이제 지리산 남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분분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화암사나 뭐 이런 쪽, 그 용곡사 쪽이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고 또 하동 쪽에서는 쌍계사 쪽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쌍계사 쪽을 얘기하면. 쌍계사가 창건이 840년입니다. 그러면 차씨를 가져간 게 아까 말씀드렸던 828년이에요. 그러면 쌍계사가 창건되기 전에 차씨를 가져와서 심은 겁니다. 서산대사 비문에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중이 아침밥 먹고 하는 거라면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리는 게 전부다 할 정도로 차 공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성스러운 성물을 올리는 육복공양이라고 했잖아요. 뭐 향을 올리고 뭐 과일을 올리고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쌀을 올리고 뭐 꽃도 올리고 뭐 이렇게 쭉 올리거든요. 그 성스러운 공양물 중에 육복 공양이 으뜸이라고 하는 게 차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아침밥 먹고 하는 것이라고는 부처님에게 차 공양을 올리는 게 전부 다 할 정도로 차 공양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화엄사는 창건 당시 이후에도 굉장히 큰 가랑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백제에서 3,000명이 넘는 승려들을 보낼 정도로 굉장한 가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찰, 대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쌍계사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화엄사에서는 엄청난 많은 차가 필요해요. 부처님에게 차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굳이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쌍계사에다 차를 심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려면 전무하다는 거예요. 화엄사에 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첩첩 협곡인데 쌍계사는 화엄사는 굉장히 드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드넓은 지역 근데 사람들이 당장에 써야 될 장소 넓은 장소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남겨놓고 화엄사에 쌍계사에 심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엄사가 창건이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죠. 차에 관련된 자료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국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화엄사 사상석탑이라고 사사다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네 마리 사자가 부처님을 이렇게 이고 있는 탑을 탑세를 바치고 있는 형상의 탑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보니까 뭐 적보니까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독특한 형상의 또 하나의 탑이 있죠. 그걸 보통 이제 공양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뭐냐면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있는 이 상이라고 표현을 해서 공양상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부처님을이라고 표현을 해서 공양, 부처님께 공양하는 상으로도 보지만, 연기소사님이 이제 굉장히 효성이 아주 독특하게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효대라고도 표현합니다. 효심을 가득하게 담아서 어머니께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효대라고도 하거든요. 고양상이라고 하고 효대라고도 하는데, 그걸 뭐 했던 거냐면 우슬착지라고 해서 오른발을 꿇고 왼발을 세워서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부처님께 차를 올려요. 찻잔이 있거든요. 지금의 상식으로 보자면 두 발을 팍 무릎 꿇고 두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가장 어떤 절대자나 아니면 또 성스러운 분께 올리는 최고의 의식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개념은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의 상식으로 그 당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바뀌었던 시각을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 지금은 이제 그 빨간색이 무슨 색깔이야? 남자 거야? 여자 거야? 물어보면 대부분은 여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파란색은 남자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사들은 남자들, 남자다운 표현을 해서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상궁들이나 이런 사람 대부분 다 파란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파란색, 남자들은 빨간색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사고를 가지고 옛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주 신령스럽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공연이에요. 우수착지로 부처님에게 차를 올리는 거죠. 그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 조형물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구례지역, 특히 화엄사가 얼마만큼 차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쌍계사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없어요. 근데 그런 조형물이, 우수착지하고는 조형물이 구례지역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광해면에 가면 대절리라고, 대절리에 또 폐사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우수착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양상이 따로 또 있어요.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저쪽에 농동리라고 하는 곳, 거기는 이제 곡성하고 구례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변을 가사에 두고, 옛날 절터는 곡성 땅에 있고, 그 탑신은 전부 다 이제 탑이나 탑신이나 이런 모양상은 구례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례 땅에 있는 그 옛날에 황룡사라고 터라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우슬착지로